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성, 우리 본향집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리고 찬송하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로써 찾아오는 어떤 세상 고난과 시련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결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희중 성도님,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또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시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되, 같은 은혜를 우리 온 교회, 온 가족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함께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실 때 성령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도 되도록 굳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예, 오늘도 우리 사무엘서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사무엘서와 예수님, 사무엘서가 증거해주고 있는 예수님을 왕국이라는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기도 모임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열왕기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서 꼭 한번 쭉 다 한번 읽어주시고요.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보시고, 그 나눠드린 것뿐만 아니라 열왕기서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고 어떻게 시작했다가 어떻게 끝나나, 이런 것들을 좀 주의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치게 하시는가, 어떻게 천국을 증거하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열왕기서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구원 역사, 이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제가 있죠, 구원 역사에는.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중심으로 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제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주제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왕이 계시고 그분이 가시고 오실 참 영원한 왕국을 전체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데, 구약에서도 이 예표와 그림자로 부분적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하셨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우리의 구원은 무엇인가? 그 참 왕께 속한, 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백성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합당한 백성들로 지으시고 만드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아브라함 때부터 맺은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왕국을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땅을 약속해 주시고 왕을 약속해 주시고 왕국을 약속하시고 그 왕국 백성들로 부르시는 그 언약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신다는 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저 가나안 땅이 좋은 이유는 거기서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무슨 뭐 세상 축복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그 예언약에서 가나안 땅의 현실, 또 가나안 땅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걸 바라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 우리가 그러한 세상 축복을 받는다는 걸로 연결하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땅이 아니었고 거기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리키는 거였죠? 천국. 이렇게 연결이 되고 천국 축복을 잠시 이 땅의 현실로 증거하게 하신 걸로 연결을 해야지 이 세상의 축복으로 가지고 오고 우리도 순종자라면 그 축복 받는 걸로 연결하면 완전히 잘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새 언약이 오지 않은 옛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서신들이 쓰여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사실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잘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세상 축복받는 걸로 자꾸 연결하러 가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한 왕국이 도대체 어떤 왕국인가? 그것을 이 구약에서부터 보여주시고 이 사무엘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왕국이고 우리는 그 왕국에 속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왕은 누구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이 아닙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여기에서 풀려요. 모든 게. 아,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신명기 12장 9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왕국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세워질 왕국을 약속하신 것을 이 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이 있으시죠? 아, 예전 게 없으시구나. 하나 잠깐 빌려주시면. 네, 아, 어차피 예. 그럼 잘 들어보세요. 12장 9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또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주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일단은 이렇게만 우리가 보고 그 뒤에 또 이 신명기 계속 연결해 보면 너에게 왕이 세워질 것이고 그 왕은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따라와요. 그 왕국. 그러니까 이게 왕국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왕국의 현실을 이 신명기 12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기업의 땅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도 어떤 장소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그 기업의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구약에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의 현실은 무엇이냐 하면 안식이에요. 안식. 더 이상 대적이 없고 전쟁이 없어요. 완전한 안식. 하나님이 다 물러치셔서 완전한 안식을 주시고 모든 대적을 이긴 후에 평안이 찾아오는 평화의 왕국입니다. 다시 싸움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현실은, 그 나라의 현실은, 그 왕국의 현실은 무엇이냐 하면 제사와 서원과 예물.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뭘까요? 예배하는 왕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구약을 보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장 되는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나라. 즉 여호와가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나라. 그 여호와와 함께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즐거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왕과 백성이 하나 되는 나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나라. 바로 이 참 하나님 왕국의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먼저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서부터 이제 그 왕국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보는 그 하나님 왕국의 현실이 이렇게 약속은 되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못 보게 된다는 거죠. 열왕기서에서도 못 봐요. 다윗도 이루질 못해요. 왜? 하나님 왕국이 자꾸 어떤 왕국으로 바뀌어갈까요? 세상 왕국으로 바뀌어가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라고 세우신 신하 왕들이 자꾸 어떤 왕들이 되기를 원하냐 하면 세상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왕이 아직 오셔야 되고 참 왕국이 세워질 때가 남아있고 그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원래 그 70인역의 제목은 뭐냐 하면 왕국기예요. 왕국, 킹덤. 왕국. 킹덤 1, 2, 3, 4예요.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왕국을 중심으로 모든 걸 보여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왕국이 세워졌지만 결국 이스라엘 왕들과 왕국 백성들의 실패로 망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전체 히스토리입니다. 그걸 통해서 참 왕이 오셔야 되고 참 왕국이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가 더 남아있음을 가리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죄인들은 그 왕국을 원하지 않고 여전히 뭘 원할까요? 세상 왕국을 원하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왕국도 자꾸 세상 왕국처럼 변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죄성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천국이 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가지고 오세요. 너무 멋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이 요나서 끝난 다음에 어떻게 천국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고 그 길을 어떻게 예비하시는가가 이제 마태복음 3장 4장에 나오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세례를 받고 그 천국을 선포하시는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 너무 멋있어요. 전혀 세상 왕의 모습으로 오시질 않아요. 철저히 그의 백성들 같이 낮아져서 세례받고 십자가로 가셔서 그 왕국을 세우시는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을까요? 안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루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이미 안식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미 평화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싸움이 이제 없어요. 이게 좀 잘 이해해야죠. 왜? 그 싸움을 누가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였죠? 그저 날 괴롭히는 요 사람, 옆 사람, 저 사람? 아니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였죠? 마귀, 사단, 죄, 사망, 사단의 권세.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천국의 평화와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쉼을 얻는다는 뜻이고 노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고요. 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사망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예배의 현실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에 내 안에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현실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한몸으로 또 예배하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영원한 평강이 임해서 평강이라는 뜻은 화목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하면 제사장 나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 성도가 예배의 삶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천국에 속한 삶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공예배나 우리 개인의 삶이나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예배하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죠. 말씀의 순종. 예,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미 성취하셔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의로움으로 다 이루셨죠. 그런데 이 현실을 이스라엘 왕국으로 가리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안에도 이 세상 왕국을 세우려는 죄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교회도 자꾸 천국이 이루어진 후의 삶인데도 세상 왕국처럼 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도 세상 왕처럼 섬기길 원하고요. 내 안에서도 세상 왕국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요. 내가 이룬 것이 증거가 되어야 되고요. 자꾸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나의 세상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나라가 자꾸 이 죄성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싸워가는 겁니다. 내가 높일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이루었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서에 보면 두 가지 왕이 비교가 돼서 나오죠. 사울왕하고 다윗왕이에요. 근데 사울왕이 세운 왕국은 이렇게 세상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예, 지금 이 하나님이 그 왕국을 세우셨는데 처음에 사울왕을 통해. 그런데 그 왕국을 세우실 때 처음의 모습은 그 백성들도 열국처럼 되는 왕국을 세워달라고 원했죠. 우리도 열국처럼 우리를 만들어줄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세운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왕국을 세웠어요. 사울왕이 한 죄악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 한 가지는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다 자기가 승리해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기념비를 세우고 살다가 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왕의 모습이 그 왕국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러하니 그 백성들의 삶도 어떠했을까요?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죄악으로 하나님도 그들을 위해 있는 삶으로 그들에게 세상 영광을 주는 분으로 살다가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이 길지 못해요. 그런 왕과 그런 왕국은 길지 못합니다. 이 세상 결국 망해요.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 자기 왕국 세우며 살아가는 삶 결국 끝납니다. 다 오늘 그 시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 놔두고 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허무하고 허무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울왕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이제 백성들의 그 세상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죄악으로 인해 망하죠. 그런데 이후 다윗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잘 세워지고 조금 갔죠. 예, 그렇지만 거기도 영영이 세워지는 왕국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이 말기의 삶을 보면 다윗도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센서스, 인구조사하고 죄악을 범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다윗도 완전한 왕국을 세우는 왕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의 중요성은 그나마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참 왕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데 있었다는 거죠. 다윗도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죄에 따지면은 얼마나 심각한 죄 많이 졌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다윗과 같은 참 왕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세우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 다윗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대한 언약,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둘 줄이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12장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국. 그런데 다윗 때에도 또 약속을 해주세요. 아직 아니라는 거죠. 다윗도 이 왕국을 완전히 세운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약속에서 더 들어가 있는 것은 아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겠다. 그렇죠? 특별히 다윗 이후에 오는 왕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거라는 얘기를 하세요.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의 왕국이 임할 것이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다윗의 아들로 세워지는 왕은 그저 예전처럼 하나님의 신하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신하왕과 아들왕은 다릅니다.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왕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과 같은 왕이 아니라 아들왕으로서 세우시겠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 약속이 가깝게는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죠?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이제 보겠지만 솔로몬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아버지보다 더해요. 자기가 많이 얻은 그 아내들로 인하여 이방신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버렸다까지 얘기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지옥을 간 건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혜를 주셔서 성경까지 쓰게 해주셨지 했듯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솔로몬도 그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될 때가 남아있음을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도 그 선지자들이 나오죠. 선지자들이 와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그 한 가지 중요한 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한 아들을 주신대요. 참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그 참 아들이 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왕국에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래요. 그래서 참 평강과 안식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 하나님이 친히 오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들 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오는 때가 그때서야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거기 다니엘서는 잠깐 놔두시고요. 곧 뒤에 곧 뒷장에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거예요. 참 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나셔서 그 비천한 신분에서 그냥 고난과 핍박만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느냐? 참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왕국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여 부르시기 위해. 그런데 그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도 멸망되지 않는 왕국. 영원한 구원으로 그 왕국을 이루세요. 어디에 속한 왕국? 하늘에 속한 왕국. 그 하늘에 속한 왕국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은 어디에 속한 축복?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축복. 이것을 잊어버리면 잘못 간다는 거죠. 그 왕국은 절대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땅의 현실로도 증거되지 않으며 그 왕국 백성들이 받은 영광과 축복도 이 세상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왕국은 오직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요? 네. 아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예수님의 열심으로만 들어가는데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요? 이 왕국에. 자기 이름을 낸 삶으로 들어갈까요? 자기 행위와 열심으로 들어갈까요? 회개와 믿음으로 들어가는 왕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예수님의 피로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서만 들어가는 왕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왕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과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온전한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구원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니엘서에서 보여줘요. 다니엘서까지 가보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해야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인자 같으니, 구약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예? 사람같이 생기신 하나님. 그 에스겔서도 보았지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세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하고 연결해 봤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죠.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구름입니다. 영광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세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 구름이 뭘 가리키고 있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출현하실 때마다 영광의 구름으로 출현하시죠. 그 구름이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구름을 타고 오세요, 인자가.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신 후에 그 구름을 타고 이제 어디로 가신 거냐 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 지시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다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권세로 그 나라를 다스리시며 영원한 나라로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모습으로 이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좀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 나라에서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보존해 가십니다. 예, 바로 천국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천국에서 예수님이 왕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며 완전한 영원한 왕국에서 이제 다스리시는데 거기에 우리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축복과 영광으로 부르시는가? 우리가 누리는 그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영광과 축복은 어느 정도인가를 곧 누가복음 22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거기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보세요. 다니엘서에서 영광의 구름으로 올라가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 하나님이 나라를 다 주죠. 너의 나라다. 권세와 영광, 나라 다 주고 거기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약속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시는 것처럼 나도 내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도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구약에서는 특정한 지파에서 특정한 한 사람이 왕이 되어 그 나라를 다스려야 했지만 지금은 참 왕 되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과 같은 왕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계시록 3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버지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아버지가 거기 앉혀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구를 앉혀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아버지의 왕국이 이제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신하왕이 아닙니다. 이 아까 사무엘 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저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왕이 되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 나라를 물려받고 아들로서 그 나라에서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며 아들로서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며 완전한 평강과 안식, 정말 죄는 요만큼도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만 하나님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왕국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됐을까요? 안 시작됐을까요? 우리 계시록에 가면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21장에 가면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미 여러분은 이 나라에 속해 계신 분들이고 이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왕국은 세상 왕국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으니. 이미 옮기셨대요.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이 아들에게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었고 안식과 평강과 하나님 임재의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과 내용은 예배가 되었고 결국 천국으로 들어가 이 삶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의 현실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지금은 어디를 통해 증거하게 하셨느냐 하면 이 교회, 그리고 예배.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천국의 왕들로, 하나님 아들 왕들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 어디서 증거하셨죠? 빌라도 앞에서. 세상의 재판을 받으시며 세상 왕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의 십자가 길로 가시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천국의 왕의 현실을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끝까지 드러내신 천국 영광의 현실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두 가지예요. 죽기까지의 순종, 두 번째는 환난과 참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왕으로서 살아갈 때에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며 고백하며 가야 되는 길. 세상 영광 찾고 구하고 내 이름 내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 그리고 환난과 참음, 인내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이 세상의 현실로는 절대 우리가 속한 왕국의 영광과 축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누리는 축복과 영광, 천국의 현실, 아들의 영광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 증거하려고 해도 안 되고 예배와 순종으로 증거해야 되는 왕국입니다. 끝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갈까요? 뭐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하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봤자 몇십 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는 그 인생을 그저 세상에 속한 그저 내 왕국, 내 이름, 내가 이룬 것 이것만 증거하다 갈 건가요? 예배하며 천국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 붙들고 겸손히 교회 섬기다가 가는 겁니다. 뭐 그렇게 큰 인생이 별 인생이 아니 그게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끝날 세상 마치고 갈 때 내가 이뤄놓은 것은 이렇다. 이거 자랑하며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예수님의 은혜가 족하다. 감사하며 가는 겁니다. 그 삶으로 서로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들과 나눠야 되는 교제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제가 우리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예. 이렇게 사무엘서를 마쳤고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 잠깐 나누는 시간 갖고 제가 금방 할게요. 우리 시간 얼마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